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꽃.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꽃 좋아하십니까? 꽃들 좀 좋아하셔야죠. 삭막하게 살면 안 되죠. 우리 권사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장미꽃. 아, 예. 아주 최고의 장미꽃. 또 어떤 꽃 좋아하십니까? 민들레. 예. 아십니까? 꽃 중에 꽃은 무슨 꽃입니까? 호박꽃이요. 꽃 중에 꽃, 무궁화꽃. 꽃 중에 꽃, 무궁화꽃. 누가 불렀죠? 원방현 가수가 불렀습니다. 옛날 가수인데 한국 사람한테 무궁화꽃이 제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꽃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보낸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어느 집을 하나 빌렸습니다. 서원인데 그 서원 이름이 두란노입니다. 거기서 약 렌트를 해갖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두란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갖고 거기서 헬라 철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헬라 철학 강의가 없는 시간을 바울이 렌트해갖고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두란노 서원 이런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세운 그 교회를 더욱 믿음으로 굳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갈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성숙한 신앙, 마음이 더 애틋하겠죠. 직접 가서 설립한 것도 아니고 내 제자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마지막 단계,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감사함이 넘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넘치는 감사, 그냥 감사 말고 넘치는 감사가 성숙한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은 아름답죠. 예, 그래서 그 파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꽃과 같은 것이고 넘치는 감사는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건데 이런 명언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그렇죠? 화장할 때 마지막 터치업 할 때 뭐로 하십니까? 감사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아모레로 하지 마시고 감사로 마지막 터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멋있는 말입니까?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감사로 끝손질한 얼굴 보고 싶으십니까? 네, 옆에 사람 봅시다. 바로 옆에 사람 봅시다. 바로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입니다. 감사로. 감사하면은 사실은 색조 화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로 나의 마지막 얼굴을 잘 끝손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예. 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를 걸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신앙의 성숙해지는 단계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의 꽃, 이 감사를 피우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단계를 소개하였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따라 가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에바브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행하되라는 원어는 페리파테이테, 페리파테이테. 이 뜻은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숙의 단계는 주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영어 성경은 to live in him.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뭐 두세 시간 교회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보내고, 일터에서 보내고, 또는 학교에서 보냅니다.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주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고. 신앙, 신앙. 우리 신앙이라는 표현 많이 하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을 신, 하나님을 믿고, 앙, 사모할 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썬데이만 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 진짜 신앙이 최고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주중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주일날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맞는가? 라고 남을 보지 말고 한번 나를 봅시다.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생활.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주중의 삶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의 삶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을 주 안에서 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뭡니까 그 다음? 예, 그렇죠. 주 밖으로 나가면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주 밖으로 나가면. 주 안에서 행하면은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주중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면은 일상의 감사가 꽃을 피웁니다. 일상의 감사. 선교제에 가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감사도 있겠지만 일상의 감사, 일상의 감사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꽃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7절의 전반부 부분 다 함께 시작. 그 안에 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숙의 단계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사십니까? 솔직히 가끔 주 밖으로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한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한다든지 어디 유혹 때문에 혹해서 거길 본다든지 주 안에서 살라고 했는데 밖으로 나갈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나가는 방법. 답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돼요.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박으면은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주 안에서 행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오늘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땅속으로 뿌리가 깊으면 그 나무를 뽑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유는 뿌리가 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흙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뽑힙니다. 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뿌리가 많으면.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뽑히지가 않습니다. 즉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더욱 깊숙이 주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100% 의지하라는 겁니다. 100%. 그래서 큰 뿌리도 내리고 잔 뿌리도 잔뜩 내려갖고 누가 뽑아도 뽑히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할 때 누가 일로 와 그러면 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행하는 거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러나 뿌리를 박으면은 안 나갈 뿐 아니라 누가 끌고 나가도 내가 안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린 자, 그러니까 주를 온전히 100% 의지하는 자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뿌리를 탁 내린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의 내용이 17장 8절 예레미야 17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과학은 다 알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땅에 심기운 뿌리는 그 뿌리가 물 있는 데까지 찾아간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이거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아, 예. 기억하고는 뿌리가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점점점 가는 거. 그게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물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뿌리에게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 안 뽑힙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저 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훌륭하지만 누가 부르면 담 넘어서 부르는 소리 때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가보고 싶어서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박으면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더운 바람이 불고 먼지가 묻더라도 그 잎사귀는 뿌리를 통하여 올라온 물 때문에 항상 싱싱하고 푸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먼지가 잔뜩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뿌리를 통하여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청청합니다. 푸르고 싱싱합니다. 뜨거운 바람과 같은 우리의 삶의 노동, 우리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합니까? 뜨거운 바람과 같은 삶의 노동으로 우리의 얼굴에 땀이 흘러 먼지로 더럽혀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색깔이 푸르고 청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드니까 땀도 나고 그리고 먼지도 묻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뿌리받고 있은 우리의 삶의 색깔은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실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더위 속에서 그래서 그 더위가 길어 가뭄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뿌리를 받고 있으면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새움 잘 세워지게 됩니다. 뿌리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 유명한 그분도 설교자인데, 성경에 나온 설교자인데, 바울과 아볼로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 그렇게 나오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잘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뽑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뽑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면은 이제 뿌리를 통하여서 물이 쭉 올라가게 되면은 신앙의 꽃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 한 번 두 번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7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다음 다 함께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성숙의 단계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이 무엇인가요? 다 알죠?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죠? 우린 믿음 하면 쉬 믿음하고 쌍숏을 많이 붙이는데, 믿음의 정확한 정의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믿는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정확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 확신, 내 신념을 가지고 난 믿어, 그것도 중요한 건데, 성경의 세계는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몇 프로 신뢰하십니까? 100%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을 몇 프로 신뢰하십니까?
100%.
네, 여러분 지금 100% 했는데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진짜 100%가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채우면 돼요. 채우면 돼요. 여호사밧 왕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적군들이 막 포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군인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나갈 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 왕입니다. 서서 가로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일촉즉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 전이죠.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 성을 서수하라, 공격하라, 뭐 이런 명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굳게 서는 것.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100%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되리라.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면 나의 믿음이 스트롱해지고 굳게 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예, 선지자, 그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겠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한 말,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겠다라는 그 말을 신뢰하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야하시엘은 아주 유명하지도 않고 작은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전파했습니다. 우린 매주일 부족한 사람이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신뢰할 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것은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장벽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열려질 것이고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믿음에 굳게 더 신뢰하고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어쩌다 만나면은 정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주 만나야 신뢰가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말씀 가까이 하면 기도하면서 그러면 신뢰가 점점 생기는 겁니다. 시편 12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우리 살다가 보면 흉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하였을 때 아무리 흉한 소식, 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손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정도의 삶은 충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흉한 소식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다 함께 시작.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고리이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 원수의 세력이 패하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이런 것을 이루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어둠의 세력이 그 물러갈 때 그 기쁨, 믿음의 굳게 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그 다음 뭡니까?
온 세상이기네.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삶.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될까요? 또 하나의 이유,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는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꽃은 감사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이 감사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7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바꾸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네 번째입니다. 다 함께 시작.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원어는 페리시온테스. 이건 어떨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강둑에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막아두지 않았습니까? 너무 넘쳐서 옆으로 흐르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볼 것 같으면 명령 능동태입니다. 명령 능동태. 즉 넘치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어쩌다 하는 감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거, 그건 뭐 웬만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를 강물의 제방에 강물이 넘칠 정도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신앙의 꽃은 감사인데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가능합니다. 넘치게 하면 되겠지. 말은 되고 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넘쳐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교훈은 신앙의 꽃 감사를 한 송이만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송이 꽃이 아니라 한 다발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해갖고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감사할 때만 감사하면은 넘치지가 않아요. 감사한 일이 그렇게 사실 솔직히 썩 많진 않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해갖고서 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어쩌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일상에서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함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 일상의 모든 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사정, 모든 형편, 모든 환경, 이게 다 범사입니다. 이 범사 가운데 감사를 해야, 그래야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 그 정도만 감사해갖고서는 넘치지가 않아요. 근데 범사, 모든 사정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 합시다. 그래야 감사가 넘쳐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고 느낌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진짜로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만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아니라 꽃다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진짜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작.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매일매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능동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이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단계를 걸치면 주 안에서 거하고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면은 진짜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 그 신앙의 꽃, 감사가 넘쳐지는 그런 복 있는 진짜 행복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신 성경의 말씀,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는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 범사에 감사를 정말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시험하고 확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쩌다 한 감사 말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낙심보다는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감사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짜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 사정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참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나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